2040편에 있는 다윗의 기도문 중에는 우리가 좀 놀랄만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에게 제사를 바치지 않아도 좋다라는 개념은 마치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도를 안 해도 좋다, 예수를 안 믿어도 좋다, 이만큼 심각한 의미로 들렸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제사와 예물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어떤 의도에서 또 왜 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시편 51편을 보시면 16절에 똑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1편 16절에 보시면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고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이 말이 어떤 환경 속에서 쓰여지는가를 보는 것이 이 기록의 진의를 알아내는데 중요합니다. 시편 51편은 보시면 51이라고 써 있는 밑에 괄호를 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한 기도입니다. 즉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장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나단에게 꾸중을 받고 난 다음에 회개의 기도로서 한 기도문이요. 그렇게 한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가장 희한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다윗을 밧세바 사건이라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서 볼 때 후반부의 생애보다 전반부의 생애가 더 영광스러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사무엘 하를 집에 가셔서 1편 사무엘 하 1장부터 열왕기상 초반부까지 보시면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왕 노릇을 하는 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걸 아시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우리가 재미있게 보아야 하는 것은 그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핍박을 피해 다니고 많은 성공과 승리들과 아름다운 신앙들을 고백하고 한 사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시편 40편으로 돌아가 보시면 거기에만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시편 51편이 밧세바 사건 이후에 쓴 것이라 거의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4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40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여기 나오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될 만한 경험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사울에게 쫓겨 목숨이 경각간에 붙였던 일이었을까? 자기 자식들의 반란으로 말미암은 그 수치스러운 일 때문이었을까? 그러나 아까도 본 바와 같이 주께서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공통 분모를 놓고 볼 때 이 사건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동일한 깨우침으로 말미암는 고백이라고 보아서 무난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구약의 성도로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느냐는 겁니다. 다시 한번 40편 6절을 보시면 5절부터 보십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그 앞에서 한 기적과 가장 놀라운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는다면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 말이 가장 큰 기적이었고 말하자면 40편을 시작하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응답이기도 한 겁니다. 이 응답에는 이렇게 그 다음 구절이 붙어 나옵니다. 7절.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6절의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7절의 대답은 다윗의 대답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7절을 얘기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밤낮 예배를 보러 오면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될 텐데 성경도 여기저기 찾으라고 생각도 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뭐 어떻게 공짜로 크는 게 있습니까? 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다시 한번 6절의 얘기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내가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 떨어질 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이건 다윗의 대답은 아닙니다. 일단 아닌 가장 큰 이유는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만 찾아보시면 이익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1절부터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이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얘기가 지금 시편 40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다음에 등장을 한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고백에 뒤이어 그럼 무엇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는 얘기가 뒷붙여 나옵니다. 이걸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무엇의 대답으로 들었느냐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헤어나오는 답으로 들었다고 다윗이 얘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사건을요? 바세바 사건을. 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옳습니다. 우리가 짓는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해서 틀릴 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 본문은 그것보다는 좀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찾아보시면 구약성경 479페이지 사무엘하 12장 여기까지만 찾아보시면 절반 이상 찾는 겁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여기만 좀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나단이 와서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부하고 하나는 가난하니 그 부한 자는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하나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저와 저의 자식과 함께 있어 자라며 저희 먹는 것을 먹으며 저희 잔에서 마시며 저희 품에 누움으로 저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놓아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다윗의 판결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저지를 때 그가 그것을 죄로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죄로 알고 그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죄로 몰라서 그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가만히들 계시게요, 정말? 한 사람씩 일어나서 대답하게 해야 됩니까? 몰랐다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말이 안 되냐 하면 그쯤 되는 사람이 그 간단한 실수가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죄를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그 죄를 모른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이 얼마나 굉장한 양심의 소유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굴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다가 거기에 다윗이 숨어 있는 줄 모르고 그 굴에 들어와서 잔 적이 있습니다. 호위하던 자들도 다 같이 잠이 들어서 다윗의 신복들이 다윗 보고 죽입시다.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안 된다. 옷만 옷자락만 잘라갖고 나왔는데 옷자락 자른 걸 갖고도 마음을 아파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소리쳐서 사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울 왕님 보십시오. 제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딴 마음이 없는 것을 통촉하옵소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 죄인 줄 몰랐단 말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하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 사건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몰랐다는 증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그 비유를 듣고 하는 얘기가 죽어마땅하다. 지가 해놓고서 지가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죽여라. 나단이 그럽니다. 아주 한마디만 합니다. 당신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그가 쓴 여러 가지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이런 걸 우리가 과장법이라 그럽니다만 여러분 과장법도 이쯤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울었길래 저는 눈알이 빠지게 운 적은 있습니다만 울어서 침대가 떠보게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건 우리 다 하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침상에 둥둥 떠다녔다고요. 방 안을 풀장같이 돼서 다윗이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스라치게 놀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재미있는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뻔한 죄를 어쩌면 죄인 줄 몰랐을까 하는 그 놀람입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신약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군데만 더 찾으시면 되는 데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 신약성경 248페이지 로마서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탐심을 율법 때문에 알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이 말이 재미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시면 거기는 안 찾으셔도 돼요.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을 지내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지내기를 원하고 원하였느니라 이 말을 합니다. 그 원했다는 말과 여기 탐심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본문은 원래 우리가 탐심이라고 번역을 해서 죄의 성분이 들어가 있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만 원문대로 해석을 하자면 진심과 선한 의도를 가진 의도를 이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죄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치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인간이 짓는 죄 중에 자기로서는 죄라고 천만 뜻밖에 생각도 안 했는데 죄인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남서울 해적호가 그 선장, 옛날에 산적을 지내신 홍두목을 데리고 이제 남태평양으로 해적지를 나갔습니다. 산에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어서. 거기 가니까 해서울 해적선이 저기서 오고 있는데 정부군 포탄에 맞아서 아주 그냥 박살이 나서 깨진 호박같이 돼갖고 떠다니고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다리가 두 개가 다 잘라져서 참아볼 수가 없어서 내 거 하나를 잘라서 붙여주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한 발, 나도 한 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다 나눠 가졌습니다. 그럼 옆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해적들이라고요. 해적이 힘을 얻는 만큼 나쁜 일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걸 축소시켜서 사람, 사람끼리 죽어가는 생명을 위해서 한 일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도 없습니다. 사람이 짓는 죄가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로서는 정당한 일을 하고, 그로서는 아름다운 의도를 갖고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했는데, 전체라는 입장, 절대라는 기준에서 보면, 그것이 죄뿐일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데려다가 밥을 먹여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북에서 내려온 공비더라고요. 서울시민 400만을 사살하고 돌아갔습니다. 밥 먹여준 게 자랑 짓입니까? 못한 짓입니까? 안 먹여줬어야 되는 일입니다. 먹여준 일 하나만을 따지면, 배고파서 그러면 눈이 뒤집혀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참아 그냥 지나갑니까?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야 할 인간의 죄인이라는 부분입니다. 다윗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싶은 얘기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단순히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그 짝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너무 멋있게 생겼고, 너무 아름답게 생겼고, 어떤 지적으로나 용감한 면으로나 어느 면에도 부족한 점이 없어서 그는 부인을 하나만 데리고 있을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성경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짝을 할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지붕에서 짝을 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로미오가 본 줄리엣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둘 다 죽였지만 죽일 수 없다. 이것이 로미오의 마음에 싹 든 가장 단순하고 아름답고 선한 의도인 것입니다. 이 어울리는 한 쌍을 어떻게 헤어져 있게 하느냐? 불러라. 아름다운 한 쌍을 지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또 남편이 붙어있고 거기에 애들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할 틈이 없이 선남 선녀가 손을 마주 잡은 것 같이 단순한 일로 다윗은 이 문제를 풀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가 우리아를 죽일 때도, 나단이 와서 이 비유를 할 때도, 그가 자기가 한 일이 전체 입장에서 어떤 죄악인지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 지적을 받고서야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가 자기 간에는 선과 아름다움을 위해서 한 일이 조금만 시야를 넓히고 보았을 때도 몇 사람의 목숨을 뺏고 한 가정을 짓밟은 사건이라는 것을 비로소 보고 놀라는 겁니다. 왜 놀라느냐고요? 인간이 가진 선의와 미가 이렇게 더러울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해서 놀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이 얘기하는 기가 막힐 운동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곤란한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착한 사람은 자기가 착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착한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 아무도 그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인데 내가 화가 났을 정도면 불문 가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공정한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몹시 안 공정한 법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냐면 자기 이해관계가 없는 데는 공정합니다. 모두가 공정합니다. TV에 나오는 고부간의 갈등을 보면 그렇게 명판사 명판결일 수 없는데 전 그런 그 판사가 있는 가정이 편하게 지내는 가정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약점입니다. 모두가 옳으십니다. 모두가 또 선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수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지적하는 다윗 사건의 놀라움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려서 이미 골리앗을 물맷돌로 잡고 이스라엘의 용사가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향하여 한 번도 거칠은 얘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도망을 다닐지언정 그 사울을 죽이고 온 사람을 그가 죽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을 겁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사울의 죽음을 애도한 사실을 합니까? 정말 애곡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도다. 활노래라는 노래로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생애는 승리와 영광으로 점철됩니다. 블레셋을 쫓고 아말렉을 쫓고 암몬을 쳐엎고 주변의 모든 국가들을 쳐엎어서 전부 굴복시킵니다. 게다가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지고 사울 왕집에 남아있는 불쌍한 자들을 거두어서 자기 집에서 편안히 살게 하고 잘 먹게 합니다. 그가 베푼 긍휼과 공정함에 대해서 성경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의 높은 수준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경 기록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그 후반부 생애는 아주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는데 하나는 그가 가장 사랑한 아들 압살롬의 반란입니다. 그 반란이 진압된 후에 있었던 사건은 그 다음으로 출중했던 왕자 아도니아의 반란입니다. 말년이 훨씬 어렵고 힘들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실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철이 듭니다. 영적인 철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부분은 승리로 점철되어 있게 하고 후반부는 실패와 애통으로 점철되어 있게 하는 것이 다윗의 생애입니다. 왜 그러냐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자의 생활이란 그가 가진 것을 얼마나 꺼내놓느냐, 그가 가진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의 싸움은 1차적으로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건 2차적입니다. 1차적인 문제는 죄인이라는 의미를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쳐엎어 복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만 나를 채우겠다라고 결심하는가, 그걸 아는가의 싸움입니다. 이것만큼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처음부터 이 말씀으로 출발을 하는데도 결국은 꼬린 지점도 이겁니다. 이걸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는 걸 얼마나 아느냐의 싸움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선해 보이고 옳아 보이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단어로 완벽하게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아느냐 없느냐, 아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이 안 돼요.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기에 가장 좋은 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종종 괜찮은 영화가 들어오시면 가서 좀 보셔야 될 이유는 설교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콰이강의 달이라는 영화는 참 괜찮은 작품이다. 여기 네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하나는 영국군을 포로로 하여 그들로 하여금 콰이강에다 다리를 놓게 하려는 일본군 부대장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국군의 명예를 걸고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꿀리지 않는 기계로서 명예를 보존시키려는 영국군 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세운 다리를 폭파할 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임무를 띠고 그걸 부시러 가는 학공대 대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세 사람과 전혀 다른 기회주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기회주의자는 사명이 관계없이 자기 목숨 하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역을 우리가 잘 아는 윌리엄 홀덴 목사님이 맡으셨습니다. 이렇게 넷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작품은 참으로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일본군 장교가, 그 사령관이 자기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자기가 갖고 있는 무사도를 지키고 있는 것이 그에게는 선한 것이요, 의미 있는 것이요, 그에게는 유일한 인생입니다. 그걸 위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영국군 장교는 비록 포로이지만, 비록 무력적인 전쟁에서 졌다고 해도 인격이 지거나 인간의 가치가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싸움을 합니다. 군사적 가치와 군사적 가치로서는 사보타지를 해야 마땅한 포로들이 그들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란듯이 다리를 만들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특공대장은 2차 대전에서 연합군과 미군과 이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군사적 차원에서 이 다리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 명령을 받고 갑니다. 모두가 선한 의도와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셋이 한 자리에 모여놓고 보니까 셋이 모순을 일으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주장한 선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인류라는 이름으로 공통될 것이 없더라는 얘기를 팔강의 다리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제4의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제 윌리 목사님입니다. 윌리엄 홀덴 씨가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포로가 됐을 때는 쫄병인 주제에 장교라고 우기고 편하게 삽니다. 장교면 좀 편할까 봐 소령이라고 우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1등병입니다. 이제 뽀록이 나십니다. 근데 특공대로 다시 가달라 이겁니다. 그 지리를 이 사람밖에 모르니까 이 사람 안 가겠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목숨을 건져왔는데 거길 죽으러 또 갑니까? 상대방이 이런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1등병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우리는 당신이 그냥 소령인 걸로 해주겠다고 가시기만 한다면. 헐 수 없이 갑니다. 여태껏 많은 여자들한테 소령인 척하고 살았던 그 죄 때문에 그걸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데, 가다가 특공대장이 중상을 입습니다. 여러분은 근데 설교할 때마다 설교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진지해지신 것 같습니다. 가다 중상을 입어서 대장이 자기를 놔두고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윌리엄 홀덴이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국가고 애국이고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고. 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조국이고 애국이고 강아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고함을 지릅니다. 그게 사실은 작가가 하고 싶은 최초의 말이었을 겁니다. 웃기지들 마시라고. 왜요? 애국이니 뭐 민 인류를 위하느니 어쩌느니 해갖고 하는 짓이 전쟁이니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모릅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만큼 인류 역사가 증명해 보인 인간의 모자람을 증명하는 사건도 없을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실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솟구쳐 나오는 본능들이, 깊은 뿌리들이 죄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느냐 안 인정하시느냐의 싸움을 신자다 안 신자다 그럽니다. 여기에 대해서 놀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넘어가지 않고도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고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이고 싶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수준 있는 신자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적군을 물리치고 보란듯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죄의 뿌리들과의 갈등을 얼마나 심각하고 적나라하게 직면하고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는 밧세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그 이후는 여태껏 봤던 다윗이 아닌 다윗이 되고 맙니다.
싸움이 내란이란 말이에요. 내란. 신앙의 싸움이 바깥에 있는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헌금을 정당히 내고 선교사가 되고 하는 싸움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훨씬 열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열매를 위해 뿌리는 씨는 이 싸움입니다. 얼마나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서 내가 갖고 있는 원리와 나로부터 출발하는 능력이 아닌 것으로 나를 대신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아느냐? 이 싸움을 신앙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윗이 시편 40편과 51편에 걸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고백들입니다.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있어야 부서진 거라도 원래가 있어야 고치든지 말든지 하죠. 없어요. 창조해야 될 부분이라고요. 뭐에 관한 부분을요? 신앙과 영에 관한 문제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서 누구도 누구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를 뒤흔드는 유혹거리가 있다면 이겁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이 꼴인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응? 하고 응답을 하실까? 그게 우리들의 모든 불안한 근거들입니다. 왜 그 근거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죄인이란 말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여러분이 아는 친구는 바깥에 혹시 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친구와 여러분이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친구와 여러분 지금 여기 와서 계시는 여러분과의 차이가 뭡니까? 이렇게 가지 말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교회에 나왔고 그는 안 나왔다. 이건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늘 실수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이나 믿으시고 바쁜데 와서 서로 덥게 하지 맙시다. 그럼 우리도 나오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각 지옥이나 가라.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서 꼭 맞다. 왜? 넌 안 믿었으니까. 나는 믿었고 이것이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아직도 죄가 뭔지 모르시는 겁니다. 죄란 이거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바본 줄 아는 바보고 저들은 바보인 걸 모르는 바보입니다. 그럼 어느 쪽이 더 자랑을 하고 살겠습니까? 바본 줄 아는 바보가 더 자랑을 하고 살겠습니까? 바본 줄 모르는 바보가 자랑을 하겠습니까? 모르는 바보가 자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인 걸 아는 죄인이고 저쪽 동네는 죄인인 걸 모르는 죄인입니다. 누가 더 풀이 죽어서 살겠습니까? 아는 사람이지요. 우리는 아는 것 때문에 훨씬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틀려 있는 겁니다. 저쪽은 모르기 때문에 하루 당하지? 세금 무서운 줄 모른다? 이거죠. 우리는 무서운 줄 아는 강아지니까 꼬리 말고 숨어 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환자인 줄 알기 때문에 병원에 찾아온 환자입니다. 안다가 스테디십니까? 아, 이거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잘 믿으시는 분 같은 데서도 이 부분이 말씀도 아니게 뒤집혀 있구나 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하나 있다면 내가 믿어서 자랑이 아니라 고침을 받을 대상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랑인 겁니다. 내가 환자인데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나아져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저쪽은 모르고 계시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저쪽보다 우리가 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 좌절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희망 있는 좌절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마음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아지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자생활이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나아지는 데가 없습니다. 나아지셨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십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뿐입니다. 훨씬 좌절이 많은 것이 신앙생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찾아본 그 장의 14절을 보시면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느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음미해볼 만한 대목입니다. 신자들의 고백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것이 죄악된 생각뿐이라는 사실에 놀라셔야 됩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 걸 알면 안 해야 될 텐데 알고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요. 사실입니다. 다윗이 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이 기가 막힐 운동위에서 누가 나를 꺼내주겠느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얼마나 정확히 똑같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윗은 그때 벌써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이 기가 막힐 운동위에서 누가 나를 꺼내랴. 동일한 대답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 구원하겠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사망과 죄의 법이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내 병을 못 고칩니다만 이 의사에게 찾아가면 낫는다는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결핵균이 온통 퍼져 있습니다. 이제 이 의사를 찾아가서 이 의사가 처방해주는 약과 주사를 맞으면 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결핵균을 이길 무슨 약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의사가 갖고 있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내 안에는 죄의 법밖에 없습니다. 나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희망이 없습니다. 이때 제시된 처방,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킬 겁니다.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 이걸 신앙이라 그럽니다. 간단히 이런 예를 드리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저는 새벽에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1년에 새벽에 일어나는 적이 두 번쯤 있는데 때는 예외 없이 무슨 축구시합 중계가 있다든가 뭐 이런 때만 새벽에 일어나고 그 외에는 일어나는 예의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땐가 3년이나 새벽에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비가 안 일어나고 어떻게 베길 겁니까? 워카 밑에다가 긴 못까지 받고 와서 밟는데 무슨 지가 예수님이라고 못에 찔려 죽겠습니까? 얼른 일어나는 것이 만수무강에 유리합니다. 그때는 왜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군대에서 주장하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우리에게 빛을 던져주는 예화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렇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의 규칙과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느냐? 다른 사람에게 이양하느냐의 싸움을 신앙 싸움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위장병을 가지신 분이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은 위장약을 먹으실 필요 없이 군대를 들어가십시오. 사관학교에서 6개월만 들어가 계시면 위장병은 뭐든지 낫습니다. 위장에 이만한 구멍이 나셨습니까? 거기 가서 국방색 타올을 드시면 국방색 타올이 거기가 딱 붙어서 윗벽을 보호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죠? 규칙적이기 때문입니다. 군대만큼 나와 관계없이 규칙을 강요당하는 데가 없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여태껏 60kg를 넘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60kg를 꼭 한번 넘어봤는데 그게 그 해병대에서 넘어봤습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갔다 오신 분들만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밥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엉망으로 줍니다. 그거 먹고 영양 부족이 될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쪄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걸 먹고 어떻게 살이 쪘는지, 우선 양이 적습니다. 거기다가 절반이 쌀벌레입니다. 그 쌀벌레가 영양가가 좋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때만이 유일하게 64kg를 마크했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뒤집어 놓은 거랑 비슷한 숫자가 됐는데요. 지금은 때때로, 시시때때로 그냥 여기저기 붙잡혀가가지고 그냥 가장 좋은 고기로만 쳐 잡수시는데도 도무지 늘질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출발하는 근거는 내가 나를 어느 만큼 포기하느냐의 싸움이다 이겁니다. 그걸 위해서 다윗의 생애는 그토록 길게, 그토록 장엄하게 우리 앞에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 나의 골리앗을 물리치라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도 사울에게 쫓긴 다윗같이 악한 자가 너를 공박할 때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이것만을 위해서 다윗의 생애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그의 승리들을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묵사벌을 내기 위하여 오히려 다윗에게는 전반부의 승리의 경험들을 허락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영적인 차원에서 신앙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를 깨닫자 그것과 일치되게 그의 남은 생애는 내란으로 점철되는 겁니다.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자에게 칼을 들이댈 수 없는 상대들입니다. 내 혈육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러 번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 부하들에게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은 어찌 되었느냐? 그가 아직 편안하냐? 그의 국방부 장관이었던 요압이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마치 우리가 나가서 오히려 죽고 당신 아들이 살아있으면 더 좋아할 뻔하셨구려.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반란군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아들을 위해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얼마나 비슷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쳐엎어야 하는 벽이 밖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납니다. 이것이 죄의 덩어리입니다. 내 인생을 이 몸뚱아리에게 맡기는 날은 틀림없이 그건 실패합니다. 맡길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통하여 얼마나 깊이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자기 인생을 자기의 손으로 움직이는 일을 드디어 버리기 시작할 겁니다. 다윗의 말과 같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를 쥐어잡는 싸움으로서만 승리하는 싸움이라는 걸 깨닫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